오늘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특별히 이 제목, 약속된 아이에게 주신 예수님, 이사야서 9장에 대해서 놀라우신 마이티 갓이라는 그런 얘기를 설교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익숙한 크리스마스 캐롤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이 캐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제목은 올 타임 베틀레헴입니다. 그 캐롤의 한 가사 중에서 제 머릿속을 떠도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거리에서도 영원한 빛이 비치네. 모든 세월의 희망과 두려움이 오늘 밤 당신 안에서 만나네. 희망과 두려움이 오늘 밤 당신 안에서 만나네. 두려움은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침대 밑에 괴물이 숨어 있을까 봐 잠을 자지 못합니다. 10대에서는 저희는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창피해서 그런 기회를 놓칩니다. 젊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리 속에서 피어그룹에서 소외될까 봐 그럽니다. 부모가 되어서는 저희는 자녀가 다칠까 봐 자녀들을 과보호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또 잠을 못 자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은퇴 자금을 충분히 모으지 못했거나 혹은 건강이 나빠지거나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추악한 주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어두운 거리에서도 영원한 빛이 비춥니다. 모든 세월의 소망이 오늘 밤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단순한 구슬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인류에게 필요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줍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오래전 유다 백성에게 향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이 바라던 예수님 탄생 시절에 간절히 바라던 약속이고 혹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에서 바라는 기대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특히 이번 대림절 성탄절을 만나서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은 모든 사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참된 소망에 대한 놀라운 묘사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두려움 속과 혼란 속과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만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두 주일 동안 빈 목사님과 레이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남부 유다 백성이 극도로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북쪽의 두 적국의 위험을 받던 아하스 왕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들은 마치 불타오르는 구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기만 한다면 그 위협은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왕과 그 백성의 마음은 수비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했던 아하스는 두려움에 굴복해서 당시 세계 최강의 왕국이었던 아수르 군사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하고 악한 영적 세력에 의지해서 주술적인 힘과 인도함을 구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곳에서 힘을 찾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대신에 그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 없는 그런 반역의 결과는 어둠과 공포였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이 암흑 같은 밤에 어린 왕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희망의 등불처럼 그렇게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앤 놀라운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군사력과 악마의 힘을 구했지만 진정한 권능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규에서 왔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며 그 승리는 어린 아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겸손한 아이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신 것입니다. 레이먼드 오틀랜드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수르 왕과 그 세상의 모든 강대국보다 훨씬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분은 단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득세했던 폭군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더 큰 폭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대답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히브리 네임 엘 기보르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사 혹은 영웅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 그리고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전사 영웅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아기 이름으로 꽤나 대담한 이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마 친구분들이 보낸 출생 소식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아기 사진과 함께 출생 정보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5년 12월 14일 출생, 몸무게 3.8파운드, 그리고 56cm, 그리고 그 이름이 뭐죠? 피러나 리암이나 존이나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출생 소식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강력한 전사로 자주 묘사됩니다. 특히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홍해를 건너신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은 그의 이름이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묘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그리고 승리를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이집트인과 블레셋과 같은 그런 적들을 물리치신 궁극적인 승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심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치료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모든 개념은 약속된 아이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나라를 세우시고 군대를 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무력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을 저를 너무나도 놀랍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탄생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진리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겸손한 아기시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전사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이사야가 이 아기에게 붙인 이름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여러분의 원수를 물리치고 두려움을 없애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경유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 능력을 우리 각자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자는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분 위에 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사명 선포입니다. 이분이 이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 안에서 걸으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켰습니다. 두려움과 혼란과 연약함에 사로잡힌 우리를 만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행동이십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어. 그렇지만 위대한 치료자로, 해방자로, 위대한 공급자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위대한 치료자이자 해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와 해방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육체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료이기도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읽는 동안 잘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칠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가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먹을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허리가 굽은 채 사탄에게 18년 동안 묶여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묶여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단지 권능 선포 한 말씀으로 해방하셨습니다. 여자여 너가 자유함에 놓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분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질병과 장애가 악령으로 일한 것은 알지만 이 누가복음 14장의 경우는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치유와 해방 권능 행사를 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능과 자비하심의 나타내심에 기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그 누구도 이전에 목격하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끌렸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다 놀라 서로 사람들이 말을 하되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권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분명한 권능을 나타내시며 사역했기 때문에 관중들은 그 예수님께 몰렸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저항을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질병과 영적 무지함과 악령 들림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분 예수님은 맞이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괴롭힘을 당하고 방황했다고 그 관중들을 보고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은 전능하신 전사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그분의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단순히 압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모습보다도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어떤 세력으로부터 어떤 권세로부터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8년 동안 그렇게 포로로 잡혔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길 수 없는 무언가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 중독일 수도 있고 고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행동을 끊겠다고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신앙적으로 잘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회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설명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상황하시는 그런 누군가가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단다면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입은 자를 고치고 맹인에게 시력을 조치고 그 다음 마귀를 사로잡힌 자를 폐방시키는 심지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적인 선포함으로써 능력을 주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속박하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주실 만큼 강력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윌링턴에서 제공하는 놀라운 사역들에 조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턴 세션도 있고 건강한 욕구도 있고 목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금 이 시간 스크린에게 pay attention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차드 목사님의 어떻게 예수님께서 리차드 목사님의 삶을 바꾸어 주신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주신지에 대해서 간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종교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제 부모님은 결혼하지 않으셨고 제 아버지는 저를 부끄럽게 여기고 가족으로부터 저를 숨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제 남동생과 키우게 됐고요. 저는 그래서 TV를 통해서 남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어려웠고요. 그리고 성적 학대를 당하기도 친척에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이도 겪어야 안 될 일을 위해서 보호해줄 때 그때 없으셨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과 20대 초반에 파티 와 여자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25살에 저는 홍콩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거기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로 너무나도 짝이 없었고 마약과 매일 밤낮으로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술집이나 마사지 업소를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무가치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렇다가 저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는데요. 굉장히 그 여자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제가 파티 광이었다는 광패 때문에 저를 상정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녀가 너무 좋아서 그녀의 교회에 열린 추수감사제를 갔습니다. 그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1년에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 약속대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부수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만나기 전 제 삶의 왕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거나 마약에 취해 있거나 음란물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직장을 유지하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나아지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는 10년 동안 알코올과 마약과 음란물에서 중독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크리스찬 걸 기독교인과 아내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16년에 다른 브라더과 함께 목회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고 2022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2022년 8월부터 물링동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1절 3절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서 말미암이라. 그 신성한 능력은 예수님께 속해져 있고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같이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너무 강력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사역으로 누가복음 4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택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인간의 모든 가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가난과 물질적, 관계적, 육체적, 정서적 가난, 그 모든 가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오셨습니다. 자를 위해서. 그 우리가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공급자십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날 5천 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한 소년이 제공한 두 덩이의 빵과 다섯 마리의 물고기로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믿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제 아내 테레사는 이런 비슷한 기적을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살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마당에서 특별한 모임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날 많은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인원은 한 100명 정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 아내 트레사는 메네나이트에 아주 요리를 잘하는데요. 좀 더 여분을 가져서 150명분의 음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도착을 할 때가 되었고 그날 저희는 찬송과 성경의 말씀으로 그날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사람들도 즐거워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될 때쯤에는 저는 대략 한 250명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였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많은 분들을 음식을 대접해야 될까요? 저는 걱정이 너무 되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하면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츠와나에서는 그날 모임이 좋았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끝에 잘 먹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모임이 안 좋았으면 잘 못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준비된 음식을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테레사를 돕던 자매님들 중에서 250명에게 음식을 다 서빙하기 위해서 좀 양을 줄여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 트레사는 그날 특별히 더 믿음이 충만해서 그러지 말고 평소처럼 접시에 음식을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오는 대로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계속 왔는데도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두 그릇씩 먹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제가 아내 테레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음식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네요 라고 했더니 아내는 미소를 지면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공급자이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라고 칭하신 말씀에 분개하여 그분을 떠났다라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있사옵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위대한 공급자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지원, 그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몰기지라든지 혹은 다른 의무를 이행 위해서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얼마만큼의 돈을 주시겠다라고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전능하신 그런 능력이 있으시며 그리고 백성을 그렇게 은혜와 축복으로 놀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하즈 왕을 돌아보면 그는 부족함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부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아하즈 왕은 생각했습니다. 내 군대가 부족해서 적을 물리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아마 우리의 적을 이길 만큼 강하지 않아.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아하즈 왕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만한 삶을 주시는 분을 깨달았고 두려움에 굴복하여 내가 충분히 선하지 않거나 강하지 않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부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그렇게 묻는 대신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신 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작가 그레이엄 쿵 강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어리언스 청중에게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what if 만약에라는 그런 질문을 다른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으로 고쳐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히면 만약에라는 끊임없는 그런 걱정을 머릿속에서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약에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처럼 돌려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아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조금도 잊지 않고 계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그분이 당신을 아시기에 당신을 위해 세우신 계획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고 번영하게 하시고 미래를 주시려는 계획을 확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우는데 열정적으로 헌신한다면 어떨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근원이고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잡고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에 헌신하시고 모든 것에 상황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신 분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 겁니다.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전능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인입니다. 성경학자 팔러 로버스트는 전능한 영웅이라는 용어는 종종 적을 제압하는 전사를 가르칩니다. 주님은 원수들을 향해 나아가는 전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갓난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그분이 치르실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는 좀 다른 종류가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이 죄와 사탄과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전사임을 증명하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승리를 말하는 구절은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인용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장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 나타난 놀라운 부활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영적 세력을 해체시켰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여전히 멸망시키려고 노력할지라도 그들의 공격은 이미 무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은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구절에 담긴 진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평생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행위, 곧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단순히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난 구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치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정복을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계신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겸손이 나란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어린아이로 나타났다라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어린 양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들과 함께 있는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우리를 생명을 주십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 참된 능력,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시려고 우리를 강포에서 구유에 계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이나 위협에 직면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전능하신 왕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두려움과 의심과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우리를 압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노라. 로마서 8장 37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서 채워집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힘, 재주와 그리고 세상의 부는 절대로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기는 커녕 더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는 것입니다. 강포에 쌓인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부활하신 구세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에이멘.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지금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서 넉넉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삶을 맡기고 그분의 구원을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단지 조금 레드볼 한 캔처럼 그렇게 와서 조금의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담대하게 그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믿고 싶지만 여러분께서는 두려움과 의심 혹은 질문 때문에 망설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하즈 왕처럼 따르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가십시오.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같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제공자가 되고 우리를 모든 악령에서 놓아주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까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손을 맡기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 의지와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시간을 내셔서 목사님이나 여러분이 아시는 어떤 좀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시작하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웰컴 센터의 프레이어 센터에서 같이 기도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이시며 온전히 인간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충만한 사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만유의 왕이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넘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와 각자와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묶여져 있는지 우리의 걱정, 우리의 삶,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여기 모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직 우리 인생의 구원자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신 우리 삶을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옵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립니다. 오신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기도를 기도합니다. 에이멘. 오늘 스크린에 묵상 지문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십송을 하면서 찬양하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를 받으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앞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